아모스 5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타이틀처럼 정의와 공의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중심 주제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내용과 연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좌초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그들이 살 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배들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불세바로 나가지 말라.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어떤 장소도 아닌 하나님이 유일한 간구의 대상, 믿음의 대상, 찾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왜 다른 대상을 찾으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찾아야 된다. 그 길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선을 구해야 된다. 선을 구해야 된다. 악을 구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할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선을 구하는 삶, 악을 구하지 않고 선을 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선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된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은 악이 아닌 선이다. 그런 의미로 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아까 말씀했던 이 14절과 중복되는 말씀입니다.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 정의를 세운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속해서 이 아모스에서 나오는 건데, 선을 구한다, 선을 사랑한다, 정의를 세운다. 이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청종하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의를 사회에서나 이런 면에서도 정의를 정직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제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제 본문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의를 쓴수고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은 정의를, 공의를 땅에 던진다. 쓴수고로 만들고 이 정의와 공의와 무관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회의 어떤 기관이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 사회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의, 공의 이런 걸 다 흔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선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사랑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게 뭘 말을 하냐면, 다시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 16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선을 사랑하고 선을 구해야 되는데, 무엇이 여기서 함축하고 있냐면은, 생략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선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뭔가가 생략이 됐어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야에서 울겠고, 선을 사랑하고 공의를 세우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운다는 거예요. 공의를 실현하는데 사람이 운다는 거예요.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울음바다가 되고 울겠다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사랑하고 선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징계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극적인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어떻게 하냐,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이 본문이 연결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이고 너희들이 해야 할 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 애가를 부르며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니까 결국 선을 살아가며 선을 구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17절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 포도원이라 해요. 포도원이 구약에서 상징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다. 그리고 또 포도나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 이 포도의 열매가 이제 즐거움을 준다. 인간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주는 장소에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 소산, 하나님의 택하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 근데 모든 포도원에서 이게 바로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즐거움을 받는 장소가 이 포도원을 사실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즐거움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그 포도원에서도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기쁨의 장소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의 즐거움의 장소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슬픔의 정도가 가릴 것 없이 그 정도로 내가 가장 기뻐해야 할 그 장소에서 오히려 난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다. 그러니까 슬픔의 정도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모든 그냥 포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든 포도원이에요. 모든 포도원. 자기들이 즐거움을 축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완전히 슬픔의 장소, 애곡의 장소로 다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슬픔은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애가다, 슬퍼하는 노래다, 슬픔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뭐 그런 측면에서 언젠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축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잘못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활신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날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날이 오시겠지 하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날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그 날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날인데 잘못 알고 자기들을 회복해 주시겠지, 자기들을 축복해 주시,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그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날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백성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서 들어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도다.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났습니다. 예기치 않는 이런 계속 어려움이 생깁니다. 손에 벽을 대 손을 벽에 대는데 거기서 뱀의 물이. 이건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 이런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꿈꿨던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날이 돼야 될 텐데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곡해했다는 거죠. 왜곡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아까는 이 선을 행한다, 악을 미하고 선을 행한다는 거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인 죄죠. 약간 좀 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죄였는데 여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배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22절에도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번제 소제는 뭐예요? 제사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제사 예배, 너희들이 암만 많이 그 무수히 드리는 그 제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 이런 것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번제와 이런 소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화목하기 위한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며 자기의 죄를 완전히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더 기뻐하는 그런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받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될 그런 어떤 절기들, 그 의미들 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관계적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은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어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 그리고 공의, 성의를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거,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거, 그 사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사회 어떤 기초나 기관이 다 망가뜨려진 이유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내가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잘못된 것이 어떤 보여지는 도덕적인 타락, 어떤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이 삶의 근본적인 출처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아예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 못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의 그런 모든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 모든 형태의 그런 죄가 다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절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이 번제나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열방 백성들과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다른 열방 백성들은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다 뒤틀렸고 다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모든 관계, 인간관계, 도덕적 타락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받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찾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 정의 이 율법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공의와 정의는 정의와 공의는 자기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절기나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될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 속에서 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일날 봤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내용과 그 맥락에서 이 본문이 똑같이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예배를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는 삶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심판받고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결국 이 사람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잡혀가게 된다. 결국 어디야? 다메섹이 바로 열방 다른 나라에 의해서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러한 내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다메섹 밖으로 잡혀간다는 말은 포로로 너희들이 이 열방에서 의해서 잡혀간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건 뭐겠어요? 아직 아모스 시대는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잡혀갈 것을 말해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이런 말씀들을 보고 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삶은 이중적인 삶이 아니에요. 여기 25절 26절 보면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중적이지 않아야 된다. 여기서 보세요.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씁니다. 26절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을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우상 숭배했다는 거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의 그런 어떤 이중적인 바로 그런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고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금송아지를 입고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메섹으로부터 끌려갈 때까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항상 이중적인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런 죄를 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여파로 그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삶의 모습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기 타틀처럼 삶으로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회복이 되는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